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을 아시고 기도하시다가 유대 관원들에게 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두가 그 잠든 그 새벽녘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피 말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칼과 이 몽둥이로 이 무장한 이 유대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권을 흔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유다가 예수님께 오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그 암호가 뭐냐면 입맞춤이었거든요. 그 입맞춤이 딱 끝나는 그 동시에 군사들의 민첩한 체포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박이 되고 그의 제자들은 우왕좌왕할 때 제자들 중 한 명이 용감하게 딱 칼을 빼어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바로 베드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칼에 한쪽 귀를 잘리고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말고라고 돼 있죠. 그때 상대방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래 다 칼을 뽑아라, 누가 한번 이기는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왜 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직업이 뭐죠? 어부 아닙니까? 그렇죠? 어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때로 이제 베드로가 이 그때 어부였을 때 잡은 고기를 칼로 막 헤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된 지도 온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그가 왜 이 칼을 갖고 있었을까요? 회칼도 아닌데. 그 두 번째 의문점 뭐냐면은 칼을 뽑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된 도리로 스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칼을 들어야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그런 시국인데 칼을 들어서 싸워야죠. 근데 예수님은 칼을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칼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칼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들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무기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 가운데 두 명 아니면 성령의 기록이 안 됐는데 어쩌면 몇 명 더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에서 칼을 몇 자루 더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식민지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칼을 사라, 이런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털어가지고 가장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들을 샀을 겁니다. 유대의 군대 아닌 바로 로마의 병정들이 온다 해도 그런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 말이죠. 어떤 이는 정말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 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서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기후로 볼 때 이 겉옷은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이 그 쨍쨍하게 내리칠 때는 이 겉옷을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추우니까 추위를 피하게 하는 이불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산 칼인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산 칼인데 다시 집에 꽂다니요. 그나마 용기 있게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셨으면서 왜 다시 검을 집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를 상대로 검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해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검으로 있잖아요,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마다 그 검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왕국, 징기스탄의 몽고 제국, 로마 제국도 자신의 이 검을 믿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역사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칼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칼로 사람을 해하고 전쟁을 해서 좋은 것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 칼로 한번 로마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는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사라고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왜요? 칼은 우리의 의지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은 단지 칼일 뿐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양날이, 진짜 날선 검 말고 어떤 다른 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명검들이 있을 겁니다.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그런 복음들이 있을 거예요. 학력, 뭐 지연, 혈연, 뭐 이런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칼들이 한 자루씩은 다 여러분들 손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진정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이상으로 더 의지하고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칼 때문에 교만이 싹튼다든지 아니면 기도생활 안 한다든지 말씀을 안 보게 된다면 다시 칼집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검일수록 있잖아요, 칼집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칼이 삐져나와가지고 아무 것이나 막 베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은 분명히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칼집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인내입니다. 자기 절제와 부드러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칼보다 이 칼집이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칼집의 겸손으로, 칼집의 인내로, 칼집의 침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검을 사라고 한 이유는 싸울 것에 대비해서 검을 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칼집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양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검으로 악한 사탄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검을 사용해서 대적해서 그 악한 사탄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칼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력 사용을 금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용기도 또 능력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한번 요청만 하기만 한다면 열두 영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둘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퍼펙트한 그런 넘버를 말하는 거죠. 또 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그런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주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많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에 일개 군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보병 6,100명, 여러분 아시죠? 6,100명하고 말 726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연이면 얼마 될까요?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 보병 군단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73,200명입니다. 거기다가 말탄 기병부대가 합합니까? 곱해보니까 8,720명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합하면 얼마 되죠? 한 8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 하면 열두 영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8만 이상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 숫자 되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압하고도 남는 큰 군대를 예수님께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셀 수 없는 하늘의 그 불병거와 그 불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절멸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순수히 체포되신 것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고 하늘에 저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막 휘둘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칼집에서 자기의 칼을 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칼로 막 사람의 귀를 해하고 덤벼들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해함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과 파워를 자제하시고 순수한 제약들에게 체포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체포에 동의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들의 손에 체포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심판하셔야 옳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꽁꽁 묶이실 수 있을까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칼보다는 칼집에 대한 교훈입니다.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칼집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을 그 자리에서 혼을 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서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첫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칼을 이용한 무력보다는 사랑과 겸손, 희생과 인내와 같은 이 칼집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검으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며 또한 크게 확장을 합니다. 대적들 역시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세상의 원칙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용서로, 인내로, 자기 절제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로마는 유대를 검으로 정복했지만 나중에 로마는 어떻게 정복당했죠? 바로 칼집인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겸손과 십자가 희생으로 정복당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의 무력 사용을 단호하게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남몰래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그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칼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누구의 손에 맡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일한 모든 좋은 일도 또 안 좋은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에게 교만스럽게 보일 정도로 자랑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그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장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안 되면 막 휘두르고 싶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다른 거 사풀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이 아니라 칼집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집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칼의 화려함보다는 그보다 못한 겸손의 칼집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인내로 칼을 빼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이런 칼집의 인내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하게 아프셨대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서 옷밀, 그러니까 오트밀 있죠. 오트밀도 제대로 못 먹고 우유도 못 마시고 또 의사에게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30일 가량이나 마시고. 근데 다행히도 이 30일 후에야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의사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했대요. 특히 자기는 이 창자의 이 소화 불량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의사님, 만약 성의사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또 성의사님에게 돈이 빨리 와가지고 오트밀과 우유를 사 먹었으면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의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 뭐냐면 30일 정도의 오트밀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칼을 갈고 나를 세워서 한번 일 한번 저질러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칼집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진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습 삼아서 뚝딱거리는 그 목건 가지고는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녹슨 이빨 빠진 칼이 아니라 정말로 예리하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베고도 남는 명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검의 사용처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과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곳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 칼을 뽑지 않는 뭐라고요? 겸손함, 그 용기, 그걸 더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수 마귀,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면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말씀의 검을 뽑아서 영적인 승부처에는 크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건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배너가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너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칼이 빼앗기는 것을 느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베너는 내 손에서 칼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베너는 칼 없이 싸우고 칼 없이 용감한 사람으로 승리를 합니다. 칼 없는 승리, 이것이 베너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칼 없이도 세상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다가서기 민망스러운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우리의 죄를 씻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넘칩니다. 칼이 아니에요. 바로 칼집이란 것. 칼이 아니에요. 바로 인내요, 사랑이요, 용서요, 자기 절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칼 없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칼집에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칼집에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칼집에 용서가 있기를 우리에게 축원합니다. 칼집에 자기 절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력의 칼이 아닌 바로 무력을 잠재우는 그 칼집으로 이 세상을 바로 사랑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원망을 하면서 또 때로는 칼을 갈면서 또 분노의 그런 마음을 쌓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칼집을 우리가 더 내세우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칼 없이 승리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칼집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